지난주의 말씀 9절에서 바울사도는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근데 바른 교훈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거짓된 교훈이겠죠?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한 많은 박해, 영적인 피해를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우리들의 사역의 마당에 허용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릇된 분별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가 알곡이 된 진짜 성도를 정죄하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가라지의 존재를 얼마 동안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또 하나의 이유, 둘째 이유가 있다면 사탄은 언제나 거짓된 교훈의 근원입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마치 천사처럼 가면을 쓰고 다가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력이 스스로를 드러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서두르지 않도록 가라지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처음부터 가라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비로소 가라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화없는 진실,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법이 없고요, 알곡이 가라지가 되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가라지가 알곡을 가장하고 나타나 혼란스럽게 우리를 만들 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알곡은 스스로의 진정성을 지켜서 때를 기다리며 가라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알곡, 어린 알곡들을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디모데 전후서에서 특별히 말세의 징조로 이 거짓된 가르침의 유포를 미리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런데 이번에는 디도서에서 바울은 디도를 향해 역시 크레테 섬에도 거짓된 교사와 거짓된 교훈의 유포를 경계하면서 살아갈 것을, 목양할 것을 디도에게 가르칩니다.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거슬려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교훈을 전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크게 바울사도는 이 디도서에서 두 가지 유형의 교사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교사. 하나는 율법주의자, 또 하나는 세속주의자. 하나는 유태인, 또 하나는 이방인 중에서 일어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로부터 오는 그릇된 영향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 크레테 섬에서의 건강한 복음 사역이 어려워지고 또 이미 개척된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영향을 차단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르면 이를수록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는 크레테 섬의 성도들이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교제하는지, 누구를 안 어울리고 누구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기 바울사도는 크레테의 성도들이 경고해야 할 거짓된 교사, 거짓된 교훈을 단순한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두 가지. 그 첫째는 율법주의 교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율법주의 교사를 분별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본문의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 할례파라는 하나의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할례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일생에서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이었고 늘 헛된 말을 토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속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대개 우리 주변에 율법의 공의, 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자신 내부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공의를, 정의를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크레테 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내 슬며시 들어와 교회 내 권력을 잡는 그런 삶을 그들은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출석하는데 동기가 상업적인 이익이에요. 경제적으로 뭐 이득을 보려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영적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뭐 좀 얻으려고 참석하는 사람들, 이들의 부부생활이 어떨까요? 이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범으로 등장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사도는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주변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붕괴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사이비, 이단의 말로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례를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할례파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 특성은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 족보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붙들고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늘어뜨리는 일에, 유포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바였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마치 정의로운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가장하고 성도들을 오히려 혼란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진정한 핵심은 뭘까요? 율법의 진정한 핵심,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지엽적인 이야기에 빠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의 진정한 핵심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들은 십일조 우리도 낸다고, 또 나는 율법의 모든 교훈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옛날 번역에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인 의와 인과 신을 붙들지 못하고 내면 깊은 곳에 욕망을 품고 외적으로만 나 십일조 드린다고 율법 지킨다고 그러면서 이웃들을 속이고 있었던 일종의 이중인격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위선을 본문 15절과 16절에서 폭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시대에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실천으로는 무신론자예요. 입술로는 유신론자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가까운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이 가까웠던 때 우리 한국 땅에는 소위 2000년이 되면 말세가 온다 라는 종말론을 유포하는 이단의 한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다미 선교회, 다음 미친 선교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를 믿고 특별히 자기들을 따라온 모든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휴거된다, 들림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의 전국에 1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1992년 10월 28일 12시 휴거에 예언된 그 시각에는 한 1,0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12시가 가까우자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휴거를 준비합니다. 물론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겠죠. 근데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2시 땡 울렸지만 아무도 휴거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들은 이미 이 단체를 따르기 위해서 막대한 자산을 드리고 교주의 인도 따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교주가 이제 고소가 되어 갖고 이제 취조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단의 교주 아마 이장님신가 이름이 그랬어요. 취조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너는 그 휴거를 믿었냐 하니까 자기 자신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었다. 자기는 안 믿으면서 믿으라고 가르쳤고 교인들의 헌신을 강제적으로 강요하고 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이렇게 바쳤죠. 그러니까 교주는 일종의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속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 당시에 할례파들도 그런 유형의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디도가 경계하도록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두 번째 주의할 사람, 두 번째는 세속주의 교사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세속주의 교사를 분별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여기 또 하나, 크레테 섬에는 소위 자칭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크레테의 세속문화를 따라 살면 된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할례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이들은 그리스에 속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테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기에 어떤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 섬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의 역사는 600년 전으로 돌아 올라갑니다. 600년 전에 그 당시에 크레테에 있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에피메니테스라는 유명한 선지자, 시인이었고 철학자였고, 자, 그가 크레테 섬의 사람들에게 소위 강자의 가르침, 강한 사람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거짓도 행할 수 있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야 한다. 거짓과 나태와 폭력의 문화를 예언하고 가르치던 선지자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문화는 사실은 섬에 유행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섬에 이제 배들이, 무역하는 배들이 지나가면 배를 약탈하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섬 안에서도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면서 강자가 승리자이고, 강자의 문화가 우리가 따라야 할 문화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가 장애인 주일인데, 장애인들을 보호할 것을 역설해온 기독교 문화는 강자의 문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약자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강자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마지막은 강자처럼 정복자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는 짓밟히는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약자 편에 서 계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운동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결코 이런 세속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지금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나라, 한 문화권에 전달될 때 거기선 피할 수 없는 문화와 복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나느냐? 1951년에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책을 한 권 써요.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이 책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한 문화에 전파될 때 다섯 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다. 다섯 가지 유형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는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를 우리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는 대부분 다 악하고 부패한 것이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부패한 문화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보는 일종의 반문화적 입장입니다. 초대교부터 툴리안이 그런 입장을 가졌고요. 어쩌면 본문에서 디도서에서의 바울이 그런 입장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부패한 크레테의 문화, 소위 약자를 누르고 있었던 이런 문화, 그 편에 서면 안 된다고. 이것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의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는 근본적인 일치와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문화의 발전에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화의 대변인이고 발전자이고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슐라이어 마카라는 신학자,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런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크레테 섬의 선지자들도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동안 이 섬에서 배워왔던 삶의 진리, 그것은 바로 강자가 바로 승리자라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문화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레테 섬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입장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문화 위에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 문화 위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문화를 다 긍정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문화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그리스도보다 낮은 위치에서 그리스도와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문화의 원인이며 궁극적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가운데 가톨릭 신학자로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번째 입장이 있어요. 네 번째 입장. 그건 역설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그리스도와 컬처가, 문화가 계속 패러독스, 모순적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문화는 끊임없는 갈등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대화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 루터가 그렇게 가르쳤고요. 네. 또는 기독교 철학자 킬케거로도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다섯 번째 입장이에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의 입장.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의 변혁자가 되신 그리스도. 이것은 어거스틴이라든지 혹은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문화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선은 받아들이고 악은 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문화의 주인이 되도록 문화 속에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는 입장. 그러니까 문화는 쉽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 문화를 거절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잘 분별해서 문화를 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듯 문화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문화도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의 입장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세우세요. 문화의 변혁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자,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이 입장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는 이유, 그 성경적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두 가지 모델을 바울사도가 언급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모델. 하나는 이 세대의 모델, 이 세상이 따르고 있는 모델. 그런데 이 세대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모델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세상은 악한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할 수가 있어요. 문화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어떤 모델이에요? 자,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무슨 뜻이에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여기 중요하게 강조된 그 앞에 단어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 없이 억지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주의적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인간의 딜레마는 율법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못 지켜요. 더 갈등만 생겨요. 결국 율법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아멘? 다 같이 영은 살리는 것이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뭐 다이아몬드 표면에 선 그어보기. 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진짜는 유성펜으로 이렇게 하면 선명하게 그어진대요. 선명하게. 근데 가짜는 그렇게 안 나와요. 또 뭐 물방울 떨어뜨리기. 다이아몬드에다 물방울을 떨어뜨려요. 네. 그러면 진짜는 퍼지질 않아요. 근데 가짜는 퍼져요. 또 종이에다가 선을 그은 다음에 그 위에 다이아몬드 올려놓기. 진짜는 빛을 반사해요. 내 가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다이아몬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를 많이 다뤄보고 보면 이 사람들은 싹 봐도 안 돼요. 저건 가짜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려면 진짜 성도와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나와 인생을 나누는 진실한 친구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되느냐? 헛된 말을 유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앞에 비본질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면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도들과의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신학생이 된 이후로부터 이제 쭉 계속 평생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머니, 섹스, 파워. 이 세 가지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지키기 쉬운 것이 뭘까? 파워. 나는 권력의 시험을 받을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거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반장도 저는 한번 해본 일이 없어요. 네. 회장도 해본 일이 없고 어디 그런 자리에 전 늘 도망을 다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도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항상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붙잡혀서 어떤 자리에 있었던 일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하지 않고 아, 그 일은 참 잘했구나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장애인들을 돕는 미랄 선교회 이사장을 꼭 10년을 했습니다. 미랄 선교회 이사장.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장애인들 예배에 자주 갔어요. 설교도 자주 하고 장애인들. 여러분 장애인들 예배 한번 가보세요. 전혀 우리가 드린 예배하고 달라요.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몸을 비틀면서 막 저기 찬양을 하잖아요. 네. 그런 장애인들 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아,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었어요. 예배 참석할 때마다 내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애인들의 예배, 장애인들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아, 이런 것이 순수한 것이로구나. 이런 것이 순전한 것이로구나. 내 일생에 저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을 섬기는 기관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받을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가짜들 멀리하고 진짜를 추구하고 가치 있는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끝났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주의 말씀에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렇습니다. 짤막한 인생, 더러운 욕심으로 작동하는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주님 쫓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